아주 무더운 날씨 가운데 8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에는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각종 신앙 수련회, 휴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는 행사들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일이 광복절을 앞에 두고 지키는 광복절 기념주일이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 우리 마음이 한층 더 숙연해지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금년 여름에는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진행 중이어서 각 나라를 대표한 청년 선수들이 올림픽 정신과 함께 애국심 경쟁에도 불꽃을 튀기면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도 국민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 국내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출전한 여러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펼치는 선전은 그 자체로 자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세계인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 역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선전에 선전을 거듭하여 애초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을 통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격려를 준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상시 우리는 나라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불평도 많고 아쉬움도 많이 토로하고 또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일삼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권리라 생각하지만 외부로부터의 비판은 마치 내정 간섭을 받는 마음이 들어서 불쾌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적인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민족적인 긍지인가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또 역사에서 망하여 소멸되어 가는 일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로마가 망했는가 하면 비잔틴 제국도 역사에 사라졌고 오스만 터키도 몰락했습니다. 우리 역시 나라가 망했던 어려움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나라를 잘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책임인가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흥망성쇠의 세계 역사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한 나라의 멸망의 역사가 있는데 곧 이스라엘의 망국입니다.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임직케 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이 출범한 것이 BC 104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BC 587년입니다. 460년 동안이나 지속되던 왕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것은 그 시작이 바로 왕국의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으로 유지되던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이에 반발했던 열 지파가 세력을 규합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여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열을 주도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더니 결국 유혈혁명이 반복되고 이방인 나라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하였다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31년에 시작하여 721년에 끝이 났으니 겨우 220년 정도를 존속한 셈입니다. 문제는 그 시작부터가 철저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시작된 그 역사는 구약 역사에 단 한 번도 자랑스럽거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면을 단 한 면도 나타내지 못한 채 역사 속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출발의 잘못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출발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어떤 신앙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북왕국의 첫 번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게 된 것은 솔로몬 왕 말기의 실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에 따르면 말년에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치달아갔습니다. 극도의 사치를 즐겼고 많은 처첩들을 두어 주변국에 그의 세력을 허황되게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에서 온 처첩들은 각기 자기 종교를 들어왔고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 각종 종교 시설들을 예루살렘 안에 건축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과 7절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은 그 후궁들의 영향으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밀곰과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을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치한 궁중생활과 각종 건축사역에 막대한 재정과 노동력이 투입되었고 이것은 국민들의 노역과 세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그 백성을 돌보지 않는 타락한 정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분열을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여기저기에서 반란의 조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에돔 사람 핫닷이 에돔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반란을 주도했는가 하면 르손의 군사 반란도 일어나게 생겼고 더 결정적인 것은 여로보암의 반란이었습니다.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설립자가 되는 여로보암은 한때 솔로몬에게 발탁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감독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나라가 나누어질 터인데 그대가 열 지파를 규합하여 왕이 되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이것이 솔로몬이 각종 이방신들을 도입하여 나라를 더럽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설득된 그가 반역을 시도하다 실패한 다음 애굽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후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유다 지파인 다윗의 왕조에 저항하는 북방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그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세겜에서 새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정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했으니 이제는 보다 온건한 정책으로 국민의 고역을 줄여줄 것을 제안했지만 르호보암은 거절하고 더 강경한 철권 통치를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세겜의 정치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즉시 여로보암은 열지파를 귀합하여 다윗 왕가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 나라를 만든 다음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유지되던 통일 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나라를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국가 분열의 역사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분열은 솔로몬 시대의 실정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새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완전히 자기 의지와 욕망의 추종대로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열지파를 나누어 주시면서 솔로몬 시대의 그릇된 정치 풍조가 해결된 정결하고 합리적인 나라가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원칙에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세겜을 임시 수도로 삼고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분열 정책을 추진합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국민들의 예루살렘 행을 우선 금지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출입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다 왕국으로 기울어질 것을 염려하고 이것이 자기의 권력 유지에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삶의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생활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중앙성소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도록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원칙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잡다한 가나안 종교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족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묶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회방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전 국민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범죄에 참여케 했습니다. 물론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내방하면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었겠지만 이런 염려의 극복은 더 좋은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예배를 희생시키고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 근본 이유를 망각한 것이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그릇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여욕을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하면 멸망이 눈앞에 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믿음을 굳게 하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키고 도우시겠지만 자기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희생시키고 신앙을 유보하면 그 앞에 다가오는 것은 파멸뿐임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인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예배를 희생시키고 모독하면서 어떤 발전도 안전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첫 출발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둘째 그의 잘못은 과거 실패한 역사에서도 교훈 받기를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의 예루살렘행을 금지시킨 다음에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강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이스라엘인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했습니다. 원래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의 황소신 아피스가 그 원조입니다. 아피스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을 황금으로 만든 것은 거기에다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를 상징하게 했습니다. 이런 신상을 만든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시내사의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에 직면한 사건이었고 둘째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가 나라가 나누어진 심판을 받은 바로 그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사이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며 광란의 종교 축제를 했습니다. 분노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릴 만큼 끔찍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수 없으시다면서 극렬하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통절하게 기도해 겨우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된 끔찍한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 말씀에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나라가 나누어지는 망국의 원인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있었고 이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기도가 있었음을 역사가 가르쳐 주었으나 그는 무시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누가 보더라도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속히 몰락해버린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우상 숭배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도처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왕국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 분열의 시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새 왕이 명심해야 할 불과 수년 전의 역사이고 역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보다 더 악한 일을 자행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다가 대체 종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전 국민에게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니 하는 일마다 매사가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니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죄를 짓고 실책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에 도착해 살던 그의 가족들이 가뭄과 기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가나안을 떠나는 일이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지 못하여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구책을 만든 것이 아내를 누비라고 속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아내를 애굽인에게 빼앗길 위기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불안의 바닥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존재의 불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 해결책인데 사람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구책으로 불안에 대처한다면서 오히려 위기를 더 키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자구책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리석고 우매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두 기둥은 신앙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는 우상 숭배라는 측면에서 신앙에 위배되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측면에서 정의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국가의 두 기둥 모두를 다 훼손시켰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불상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그가 스스로 나라의 기둥을 무너지게 했고 국가적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어기고 역사의 교훈마저 무시한 교만 방자하고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이해할 수 없게 강압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 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가장 강한 두 지파였습니다. 애굽 생활 400년간 그들은 요셉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기에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경쟁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으로 대변되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두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뛰어난 지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에서는 유다 지파가, 북쪽 지역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지파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가 끝없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첫 왕을 선택하면서 사무엘은 가장 약한 지파의 출신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반유다 지파의 역사적 DNA를 품고 있었고 그 어떤 것보다 그에게는 유다 지파를 압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다 지파를 누를 수 있는지에만 관심했기 때문에 그는 우상 숭배와 금송아지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출발부터 멸망이 잉태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유래에 없었던 그 번영이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으며 여로보암이 열두 지파가 온다 열 지파의 지지를 받았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왜 멸망을 잉태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는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열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여로보암의 정책에 대하여 함께 찬성하고 지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여로보암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절대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나라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을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미래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영혼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무엇으로도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가슴,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생생한 신앙이 살아있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 우리 갈 길이 보이게 되고 그래야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지 않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의 잘못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봉쇄하게 되자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마치 6.25 전쟁을 전후해서 북한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과 똑같은 일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기 원했고 그릇된 신앙 가르침에 거짓된 종교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다 제사장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었을지라도 거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한 일이 오늘 본문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고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마구 차출해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13장 3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고 엄중하게 역사의 교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정하여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원래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정되었는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이나 국가의 중심들과 협의 절차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첫 임금 사울이 실패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판단대로 살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논리를 펼쳐나가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청종해야 하고 백성들의 의견도 깊이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일은 의로워서 옳은 일이어야 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독재요 파쇼입니다. 하물며 옳지 않은 일을 강요하면 이것은 파멸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의 나라는 반복되는 유혈혁명으로 아홉 차례나 왕조가 바뀌었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고난의 역사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의 지지를 받을 만큼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는 나라도 개인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공동체 공감과 지지를 얻는 절차의 정의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공동체 평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하고 혼자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용인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셨던 그 신앙을 본받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을 속히 회복하여야 우리 앞길이 시온에 들어가 열리되 활짝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서 승리고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어려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준 한문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선악이 개하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만나면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그 사람을 선생 삼고 나쁜 사람 만나면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해서 그 사람에게서도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역사에서 결코 닮지 말고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속 이익을 탐하여서 신앙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신앙적 타로가 물질 만능주의 영혼을 뺏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뜻대로 이 원칙을 회복하라는 것이 여로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신앙을 희생시키지 맙시다. 영적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영혼을 빼앗기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